자, 은혜받을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이어서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과 사람 되시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하나님이신 은혜와 공의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성경을 펴놓고 성경 부르면은 여러분들이 찾아서 같이 눈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다 파워포인트 올리지 못했는데 요 한번 펴놓고 그리고 제가 또 잠언도 살피고 그럴 텐데 그럴 때마다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래,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재성이라 말씀드리면서 그분은 태초에 계셨고 그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아니라 만물이 시작되는 시점이 아닌 그 이전부터 영원 시간의 어떤 시작하는 영원점부터의 그 태초의 하나님이셨고 또 그분은 말씀이셨다. 로고스 말씀이셨다. 또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이신 하나님 그 로고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잘 설명이 와닿지 않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 부분 다시 한번 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 존재의 말씀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육신을 입고 왔는데 그가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신 로고스가 모든 원리의 만물의 어떤 원리와 어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해주고 싶어서 요한은 사도 요한은 그걸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고스는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 또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는 세상 만물을 가능케 하는 한 존재의 원리. 그래서 그 당시에 플라톤 철학 이원론에서 이 로고스는 하늘에 속한 것으로서 이해됐고 특히 스토아 학파 속에서는 세상을 만물을 가능케 한 존재의 원리 그리고 우주의 합리적인 원칙과 원리로 이해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격적 실체가 아니라 관념상으로 반드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의 원리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이 이방 헬라인들이 이 개념을 들을 때 그래 내가 배운 거고 나는 그 하나님이란 개념이 그렇게 추론하고 이해한다면은 나도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운행의 법칙이 있어야 만물이 시작될 수 있으니까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단 말을 하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다니요? 듣고서 동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해한 하나님의 개념으로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끄떡끄떡 했을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는 것이 이해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엇보다도 구약성경에서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말씀이란 그 단어가 어떻게 쓰여든지를 살펴보면은 시편 33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장을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다. 그러니까 뭘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늘이 지음받았다는 건데 태초에 하늘이 지음된 거 맞죠? 그런데 무엇으로서?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되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먼저 있었고 말씀 이후에 하늘이 지음받았다. 그러니까 1장 1절 비교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같아요? 틀려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같죠? 그러니까 요한이 쓴 1장 1절을 쓴 순간 유대인 역시도 어떡하죠? 고개를 끄덕거리는 겁니다. 아 맞아. 그거 시편에 우리도 들어서 알고 있어. 태초에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받다가 나오지라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딱 연관시켜서 끄덕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도 마찬가지죠. 잠언 8장 보니까 지혜가 나옵니다. 잠언의 지혜는 곧 말씀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혜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하고의 같은 단어로 본 겁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지혜를 의노하고 지혜가 부른다 그래 말씀하면서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했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을 가지셨다. 그러니까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다. 그리고 23절, 24절, 25절 자 만세 전부터 태초에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나 말씀이 세움을 받았으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 나 말씀이 이미 났으며 25절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말씀이 나는 이미 있었다. 그러니까 그 밑에 26절, 27절, 28절 다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주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의 앞에서 즐거워했다. 그 곁에 하나님 곁에 누구라고요? 말씀이 계셨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 곁에서 말씀인 그가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세요. 그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말씀이 헬라 로고스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로고스의 개념이 그런가라면 동의해 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또 시편과 잠언을 읽었던 유대인들도 그래 하나님 곁에 말씀에 지혜가 있었다면 우리도 인정해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면 다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인정한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다시 1장 1절로 가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우리가 방금 잠언 읽었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이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따로 하나님 따로 근데 그 다음이 뭡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둘 다 다르면서 같다. 같으면서 다르다.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은 다른 존재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 성령님 세 인격의 본질과 권능과 영광과 속성상 어떻게 하다? 동일하다. 근데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밑에 하나님의 종속된 아들이 있고 또 종속된 성령이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떤 종속으로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독생 홀로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누구에게 종속되지 않고 세 분 중에서도 하나가 결여되면 하나님 삼일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분이 영원토록 인격적 관계를 맺고 계신다. 다시 말하면 얼굴을 마주대하고 계신다. 우리가 함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 할 때 이 함께가 하나님을 향해 계셨다라고 읽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그 신학자 A.T. 로버스라는 사람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계셨다라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셨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한 또 하나의 실마리가 우리가 읽었던 8장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 창조주가 되어 날마다 그에게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의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야 했나요? 삼위일체다라고 똑 떨어지게 나오진 않지만 삼위일체라는 사실을 언급해주고 확인시켜주는 성경 규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을 안 써서 그래.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면요. 이제 킴 제임스 성경이고 뭐 루터 성경이고 뭐 여러 가지 성경 중에서 성경이 있는데 유독 킴 제임스 성경만큼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킴 제임스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라. 이 말씀이 누구예요? 방금 읽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김재임 성경 요한 1서 5장 7절 말씀. 근데 이 우리 개정 개역 성경이나 인도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이 뭐였냐? 20장 30절로 31절 말씀 들었는데, 예수께서 저희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누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개념을 도입해서 유방인, 유대인 또 이방인 모두 말씀이라는 사실, 로고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또 그 헬라인이나 그 당시 유행했던 그런 플라톤 사상과 스토아 철학에 의해서 우주의 합리적인 원칙과 원리로 이해했던 그들이, 아, 그래, 그런 하나님이었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데, 요한은 너희들이 아는 그런 하나님은 그런 감염적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실체가 돼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이걸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로고스는 유대인과 그리스의 로고스의 개념을 철저하게 뒤엎어서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인격과 또 그로스는 단순한 어떤 중재자로서만 알고 있는 그분이 아니라 실제 인격체로서 말씀이 육신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 그래서 14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하다 충만하더라. 자,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던 단순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 그 육체가 되신 말씀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훌륭한 랍비가 아니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위대한 인류의 구원자다. 그래서 1장 1절은 뭘로 같이 읽어요? 1장 14절 말씀과 같이 연계돼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로고스, 아 그래 그분이 하나님이지. 그렇지만 그분이 갖고 있는,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뒤집고 넘어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은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대인도 또 이방인들도 끄떡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의 철학과 다른 점은, 구약 성경과 다른 점은 이분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을 믿지 않느냐? 그분을 믿어야만이 그분을 믿고 그 다음에 뭘 얻어요?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심정과 요한의 마음이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요? 그분을 믿고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4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자, 1장 18절도 말씀하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독생하셨다는 말은 홀로 탄생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면서 홀로 탄생하셨다. 종속으로 지음받았다는 얘기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서론과 총론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는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 이것이 서론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로고스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실, 로고스는 참 하나님, 참 사람, 창조주 그리고 구원자다 라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또 말씀으로서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지만 인간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생명이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동일한 말씀은 곧 뭘로? 진노와 심판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한 거지만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예수의 그 선제성, 태초에 말씀이 계신 하세 로고스에 대해서 일러드렸지만 조금 더 오늘 부연히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태초에 계셨다, 말씀인 하나님이셨다, 또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네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조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사람이 목숨, 육신에 갖고 있는 목숨이 수명이 다하는 생명은 푸시케라는 단어를 써서 이 단어와 분리시켜요. 그래서 영생이라 할 때는 앞에 있는 그 영원한 영자에 이제 그 오늘 여기 있는 조회를 붙여서 이제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조회라는 단어만 사용해도 우리가 어떤 단어를 의미하냐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의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5장 20절에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여기 생명이 다 뭐예요? 조회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속에 있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이 특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로 드려 창조케 하셨고, 이편에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가 바로 모든 생명의 뭐다? 근원이다. 그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창조된 모든 것은 뭐예요? 생명이 있죠. 그 생명이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로서 말미암아서 생명이 창조되었다. 이제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생명이 있는데 또 누구한테도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다. 아들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뒷부분을 계속 갈수록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2절도, 요한복음 8장 12절도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 빛이다 라고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읽어가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바로 영생을 얻고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8장에 빛이라 했으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앞으로 끝맺히는 21장까지 전체로 연결되면서 전체를 이해하고 전체의 어떤 핵심을 일러주는 말씀이 1절부터 18절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18절까지는 잘 이해해야지 이것이 그 중심의 내용이 반복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한 구절씩 또 그 의미를 설명해서 들을 때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요한은 생명이신 바로 생명이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는 생명이 뭐다? 영원한 생명, 영생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 이르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뭐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고 17장 3절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접하는 성도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영원한 생명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본원적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고 그 영생을 매개체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뭐가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9절처럼 권속,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지어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 3장 36절. 어떻게 우리는 영생,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생명을 얻게 된다.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순종할 때 생명인 조에인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사귐을 가질 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쓰고 또 요한 1, 2, 3서도 쓰고 또 계시록도 썼잖아요. 근데 요한 1서 1절에 3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난단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다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보고 들은 바 또 너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게 사귐이 있게 하자미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 알려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귐 자체가 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준다 알려주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삶의 현실로 적용할 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느냐? 친구와의 사귐을 가지려면 어떡하죠? 내가 먼저 장벽을 허물죠. 그리고 다가가죠. 그때 허물어진 장벽에서 친구도 나한테 다가오죠. 그래서 쥐은 사귐이 되죠. 속내기도 하고. 그렇듯 마찬가지로 예수와 사귐을 가지려면은 죄의 장벽을 깨뜨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 9절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게 될 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면의 기쁨과 행복과 쉼과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힘입어서 평화를 경험하듯이 그렇게 평화가 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뭘 말합니까? 예수님과 사귐이죠. 자, 두 번째는 예수님과 연합될 때 생명을 얻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교인이 되고 침례받고 성례에 참석하고 선행을 행한다고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다. 이 가지가 포도나무와 연합될 때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될 때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던지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어떤 존재였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나 살고 그리스도를 떠나서 산다는 것은 산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라 성경을 읽어주고 있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려 범죄함으로 죽음에 놓이게 된 겁니다. 영이 죽고 육체도 죽고 영혼이 지옥 영물에 받게 되는 그런 결과에 처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선택한 자는 모든 죄값을 십자가의 죽음의 형벌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없이 해주신 것이죠. 저는 선데이스쿨에서 오늘 그 말씀 드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속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초자연적 사건들이 우리가 어떤 의미였고 어떠한 그러한 중요성을 드러내주는지를 살펴던 겁니다. 그래서 영접한 자, 모든 택함을 입은 자들은 영이 살아나고 이제 육체도 부활하고 영과 육이 영원히 영생의 천국에 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 얻을 뿐더러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죽음 가운데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어두움 가운데 빛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빛으로서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생명이다 하신 주님의 자신의 선언, 에고에미, 나는 누구다, 나는 생명이다 라는 선언은 죽어있는 모든 세상을 위한 창조주의 선언이 맞춰가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다? 생명이다.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 선한 것도 행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마치 이 뭐 다 가든에다 나무 심고 화초 꾸고 자라잖아요. 부러지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겁니다. 알로에를 이제 갖고 와서 이렇게 화분에 옮겨 심는 과정에 알로에가 길고 뾰족하니까 끝부분이 또 끊어졌어요. 또 끊어져서 대롱대롱 떼어버려서 아직까지 촉촉하지만 그거는 이제 생명이 붙어있잖아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 알로에가 끊어진 게 시간이 가니까 스스로 이렇게 아물게 하고 스스로 이렇게 닿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아무 선한 것도 행할 수 없는 존재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어떤 일이냐면 거듭났다라고 하는 번역이나 태어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은 그 사건은 바로 뭐다? 거듭남이다. 그래서 이것이 왜 거듭남이고 다시 태어남이라 표현하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사건이고 그 생명으로 죽은 인간이 다시 태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기 시작한 것이고 그것이 뭐다? 거듭남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잘하는 말씀 아니에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하는 말씀이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그 53절 이하에도 주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신 자만이 생명을 얻는다 알려주고 있어요. 또 생명을 얻으면 주님께 나가야 한다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40절도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이나 14장 6절이나 두 번에 걸쳐서 주님은 자기 자신이 뭐라고 생명 자체다. 생명 자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이 어디서 기인했냐? 아까 읽은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고 하나님께 속한 생명인데 그 생명이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 주어지고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라는 말은 아들에게 없던 생명을 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간적 사건이 아니라 이건 다만 영원한 시간을 말씀하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중보자로 세워서 택한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는 역사를 일러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었고 아들이 없었는데 생명을 줬다 소리가 아니라 이건 역시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건데 아들을 중보자로 세워서 택한 백성에 뭘 줘요? 또 생명을 주는 역사를 만드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수유인 이 주의 생명은 그들만이 독점하신 절대적 생명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것을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운동으로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4절 5절의 끝자락 있는 빛,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아들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는 생명, 이것이 뭐다? 영생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남들 다 가져, 나도 가져봐야지 라고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고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이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말한다? 거듭남이다. 자, 또 언제 생명 얻냐? 예수의 삶을 나의 삶으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나의 죽음과 부활을 용접할 때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자, 사귐이 있고 연합이 있고 또 그 죽음과 부활로 용접할 때 생명을 공급받는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귐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이미 QT 본문인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그 부분 속에서도 그들이 광야에서 넘어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죠? 그 말씀을 살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사귐을 갖는 것 역시도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 얻었음을 이미 일러주고 보아 살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었을 때 복 있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 복을 시편 1절로 3절 말씀은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특히나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그 형상은 어디가다 형통하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된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과 이유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만 사모하고 내 영혼이 끝까지 풀을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성공을 얻고 치유를 누리며 평안을 누리고 있다, 난 그리스도 없어도 살만하다,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없는 성공이라는 것이 이게 결국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사실을 믿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지금은 누리고 똥덩어리 권세 속에서 갑의 위치에 서서 뭘 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주님 없는 인생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영원한 형벌이죠. 요한복음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의 타협도 없이 분명히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너 교회에 나왔는데 나온 이유가 뭐냐? 특히나 우리 이민 생활하면서 이민 교회에 와서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만나고 또 고객의 어떤 그런 정서적으로서 적절함을 달래고 또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고 번영의 성공을 위해서 교회 나오십니까? 그건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 나온 유일한 이유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관계를 맺는 사귐 있는 삶을 통해서 아까 그 결과로 이파리가 마르지 않고 통청하듯 형수가 형통한 그런 복의 주인공이 되듯이 말씀이신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이거 아니라 이 땅의 영생을 우리가 갖고 사는 거예요. 아멘? 이 땅의 영생을 지금 갖고 사는 거예요. 죽어서 그때만 영생의 약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 생명 갖고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삶 자체가 영생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죽어서만이 그 약속으로서 얻어지는 삶의 연장, 이것이 영생인 줄 아는데 이게 여기 현재의 삶 속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생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질적인 생명을 누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전히 육의 생명을 즐기고 사냐? 육체적인 생명이 요구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간절한 것은 영적 생명의 욕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후폐하나 내 속사람은 새롭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생명이 요구하는 것들은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 1서에서 말씀하는 세상, 그 어떤 세상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재앙들이에요. 이것들은 그리스도와 비교할 것이 되어야 안 돼요.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의 필요 속에서 그것들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영적 생명의 욕구가 더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더 친밀하게 그리스도를 구하고 주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되고 더 사모해야 되고, 아니면은 이런 육의 것들에 사로잡혀서 거기에만 만족하고 거기에만 누려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더 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관심사가 없어야 돼요. 특히나 연세 드셔서 더 뭐야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다라면은 이제 뭐 가진 거 가져보고 누린 거 누려보고 뭐 우리가 솔로몬만큼 갖지 않아도 솔로몬은 다 많이 가져보고 많이 누려봤잖아요. 그거 한다는 말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더다. 하나님께 심판날이 있는데 그때를 깨어 잘 준비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더 잘 믿는 것, 여기에 중요한 관심사를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모든 것에 생명이신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모든 것을 끼고 살면서 그리스도를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돼요. 어느 것 하나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생명보다 앞서지 않게끔 신앙할 때 이 더 예수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을까? 더 잘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고 섬길까? 더 깨달아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를 영화롭게 해드릴까? 라는 영적 중요한 관심사가 우선순위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세스 R.F. 밀러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 가사인데 이러한 신앙의 시를 써서 노래했던 걸 보게 됩니다. 이 R.F. 밀러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술주정뱅이고 굉장히 그 삶을 허비한 삶을 많이 살았는데 삶을 바뀌고 그 사람이 이제 목사님이 됐어요. 그 밑에 보고 자란 딸이 산을 보면서 이 가사를 이제 썼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누구보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뭐 2절 3절 말씀도 다 같은 의미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은 변치 않는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다. 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 예수밖에 없다.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자랑, 지식, 학위 이런 건 다 뭐처럼 되겠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지식, 의 그것이 가장 귀한 거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존재로 창조되고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적인 삶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삶이 아닌 삶은 뭐다? 죽은 삶이다. 아무리 비싼 곳을 시장되었다 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꾸며졌다 할지라도 가치 없는 삶이다. 왜? 생명은 오직 어디 안에 있어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이제 자라듯 우리의 신앙이 성화의 과정으로 자라면서 우리들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정체성을 깨닫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성을 깨닫고 또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낼 것인가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깨달음을 갖고 사명적 삶을 잘 감당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